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주의 주요 방송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소식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한 일본의 노력에 관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한국 시간에는 1969년에 큰 인기를 모았던 모리 시니지 씨의 항구도시 블루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진애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겠습니다. 7월 17일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조선 비핵화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육자회담을 보면 그 비핵화의 제2단계를 마무리치고 네. 그리고 제3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세가 보입니다. 이번 연말까지는 그 비핵화에 관한 움직임이 어떤 예.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먼저 지금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검증의 좀 메커니즘은 그 우리가 검증 제재라는 것이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예, 예 그게 원칙만 그 지금 합의됐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법으로 예, 검증으로 좀 진행해 나가는가 그런 것이 좀 먼저 합의로 좀 되겠습니다. 예. 아직은 좀 북조선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방법으로 좀 예, 동해서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할까 거부감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예, 약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육사 회담에서 육사간에서 제일 좀 그 빨리 해야 되는 일은 그 검증의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좀 돼야 된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는 그런 것이 합의될 가능성은 물론 있고 근데 일단 합의가 그럼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검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6월 말에 북조선 쪽에서 재건된 예, 핵 계획의 좀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검증을 하면은, 아직은 좀 그 내용, 그 신고를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보도에 따르면은, 그, 북조선 쪽에서는 그, 이때까지 만들었던 불토늄의 예, 양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신고를 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플루토늄을 좀 우리가 얻고 좀 판출을 그 북조선 그 위에 좀 외국으로 좀 판출을 하도록 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뭐 큰 과제이지만은 그 아마 좀 지금 그 보도가 된 내용에 관해서는 그 이때까지 좀 만들었던 플루토늄은 거의다 좀 핵무기를 좀 만들려고 좀 썼다고 북조선 쪽에서는 신고했던 모양이기 때문에 막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에 북조선 한때서 받을 수 있는 플루토늄이라면은 예, 지금은 그런 아직은 작업을 좀 진행 중인 그런 것이지만은 예, 원자로를 좀 그 가동을 좀 한 그런 연료봉. 예, 연료봉은 물론 거기서 좀 플루토늄으로 만들면은 아마 8kg 정도는 좀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예, 북조선 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좀 목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막 그렇다면은 그 시정권이 끝나는 것이 내년 1월 달이지만은 막 그때까지 예, 북조선 쪽에서 이런 그 연료봉 그를 좀 발전봉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이 막 그 우리 국제사회에게 제공할 가능성은 물론 있겠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움직임 속에 그 예. 북조선의 그 속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역시 북조선 입장에서 좀 그 생각할 때는 물론 그 북조선 쪽에서는 플루토늄을 좀 그 반출을 좀 그 받아들일 때는 물론 예, 그 대신에 뭔가 그 다섯 나라 한테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물론 요구도 좀 많이 좀 그 비싼 요구가 나올 것으로서 지금 예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조선 쪽에서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 견수로 건설에 대해서 다시 좀 시작하도록 네. 그런 요구가 나올 것이고 막 그렇지만은 그것도 그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된 후에 우리는 그 북조선의 그 평화적 그 원자로 이용에 대해서는 좀 허가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좀 견수로 건설에 대해서도 협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예, 우리의 입장이지만은 아마 예. 그 완전한 비핵화 전에도 불구하고 예, 북조선이 먼저 그런 것이 제공 그 다시 좀 그 건설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런 요구를 좀 나올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예. 역시 이 어려운 교섭을 좀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소식입니다. 이번 홋카이도 도야코 서미트에서는 주요 의제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온난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지구 환경을 실현하자고 각국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이 힘쓰고 있는 온난화 대책을 비롯한 지구 환경 문제에 관해 지구 환경 문제 1인자인 게이오대학 환경정보학부의 하마나카 히로노리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 이번 주에는 도야코 서미트에 앞서 후쿠다 총리가 발표한 지구 온난화 대책에 관한 후쿠다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6월 9일에 후쿠다 총리가 후쿠다 비전と言われる新しい構想を発表されました。で、この中では、その
후쿠다 총리는 6월 9일에 후쿠다 비전이라는 새로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이 비전에서 일본을 비롯한 세계 전체가 이산화탄소 등을 더 적게 배출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방향을 크게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다른 말로 저탄소 사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이산화탄소를 대폭 줄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과거의 환경 문제와 공해 문제 등을 극복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오히려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쿠다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体的にはですね、世界全体でその温暖化による深刻な被害を防止するために、世界全体の排出量を半分以下に
후쿠다 비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2050년경까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독일에서 열린 G8 서미트에서도 합의된 사항으로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보다 막중한 부담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60에서 80%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중요하며 일본은 자금 면에서나 전문가의 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공헌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기술,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과 같은 기술을 2030년까지 현재의 40배로 늘리고 국가 전체를 저탄소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이 주체가 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관람석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하는 일을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주역이 돼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의미에서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를 결부시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칠성날인 7월 7일을 쿨 얼스 데이로 지정해 국민들의 의식을 고취시켜 온난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도 언급됐던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양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환경 문제에 대해 이미 4, 50년 전부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전후 경제발전 추진으로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됐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그랬지만 각 지역과 지방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아무래도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몇 가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큐슈 미나마타 지역에서 미나마타병이라는 공해병이 발생했으며 미에현 요카이치시에서는 공장 입지 건설 등의 공업 개발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공기가 오염돼 천식 환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공해 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그 부담이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또 하나의 우려가 생기게 되지만 일본의 경험에서 말하자면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경제 발전과 공해 방지에 대한 투자, 이 둘 다 실현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공해 방지를 위한 투자 수요가 발생해 이를 일본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런 점도 환경 대책과 경제 발전을 양립시킨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제로 후쿠다 총리의 비전에도 제시됐던 온난화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쿠다 비전에서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방향을 크게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매우 중대하고도 새로운 과제라 생각합니다. 장애물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마나카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온난화 대책을 비롯한 지구 환경 문제에 관해 하마나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에 대한 활동을 소개해드리는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번 주에는 북조선의 납치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 사건에 대한 노력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의 납치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일본인들이 납득하기 힘든 형태로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북조선에 납치당했을 의혹이 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조선은 오랫동안 납치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2002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북조선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으로 일본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2008년 7월 현재 일본 정부는 북조선 당국에 납치당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7명을 북조선 납치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 17명 이외에도 북조선에 납치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할 거라는 인식 하에 관련 부처와 관련 기관이 전력을 다해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의 일조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북조선에 납치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북조선 측에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일본 측의 요구가 있건 없건 간에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공해 줄 것을 누차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한 17명뿐 아니라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북조선에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특정 실종자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2003년에 설립된 민간단체인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 약칭 조사회가 북조선에 납치당했을 의혹이 매우 짙은 실종자 가운데 가족들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사람을 특정실종자라 부르며 독자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회에서는 대북조선 단파라디오 방송 시오카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오카제는 매일 오전 5시 30분과 오후 11시부터 30분 동안 각각 주파수 6000kHz대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본 정부의 활동 가운데 특히 1조 간 교류에 대해 3회에 걸쳐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이치카와 슈이치 씨 가족의 메시지입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는 1978년 8월 12일 가고시마현 후키야게 하마에서 마스모토 루미코 씨와 함께 납치당했습니다. 당시 23살로 공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럼 슈이치 씨 가족의 신청곡 부배의 연인과 함께 슈이치 씨의 어머니 이치카와 도미 씨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2007년에 녹음한 것입니다.
슈이짱, 루미코짱, 고도모타치 서롯테 겐키 데스카? 오카산 데스요. 가라시 부시기나 지켄데 와카레테 모
슈이치, 루미코, 그리고 아이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니? 엄마야, 슈이치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을 당해 헤어지게 된 지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구나. 건강만큼은 꼭 챙기길 바래. 슈이치 가족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본의 전 국민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단다. 형과 형수인 류꼬도 열심히 힘쓰고 있어. 아버지와 나도 벌써 나이가 90이 넘었구나. 하지만 슈이치 가족이 돌아오면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가고시마에서는 슈이치의 동창생인 하나무레 씨가 하루빨리 납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써주고 있단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슈이치도 건강 잘 챙기면서 기다려야 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날을 위해 엄마는 지난 30년 동안 오로지 기도해 왔어. 루미코와 서로 다독거려주며 잘 살기를 바래. 부배의 연인과 함께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어머니 이치카와 도미 씨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금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듣고 계신 1969년에 큰 인기를 모은 노래 모리 신이치 씨의 항구도시 블루스를 준비했습니다. 노랫말 속에 북쪽의 홋카이도 하코다테에서 남쪽의 큐슈 가고시마에 이르기까지 14개의 항구도시가 등장하는데요. 각각의 해당 도시를 대표하는 명곡으로도 인기를 모았던 곡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모리 신이치 씨의 항구도시 블루스. 실제 단파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으나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악 연주를 부득이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리 신이치 씨의 항구도시 블루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에 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꼭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두 번 30분씩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는 단파 11,690kHz에서 새벽 2시부터는 단파 982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방송인 후루사토 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두 번 30분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는 단파 11775kHz에서 새벽 1시부터는 단파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 33분부터 단파 9585kHz에서도 본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일본어 방송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조선어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